오늘은 아가서 2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도전받는 안락의 지대. 이게 원래 17절까지 한 문단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반 나눠서 안락의 지대 1, 안락의 지대 2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 타임에 딱 오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가는데 요 타임에 딱 오면 이제 어떤 이렇게 전환점이 있습니다. 전환점이 있는데 뒤에가 설명하지만 그냥 저게 제가 소제목을 적어놨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이제 벗어나는 길을 딱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신앙이 있잖아요.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가졌던 어떤 신앙들이 완전히 여기서 이제 깨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어떤 이런 신앙으로 이제 전환되어야 될 어떤 타임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남이라는 소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읽을 수 있죠? 글씨가 읽을 수 있죠, 여러분? 예. 제가 짝수를 읽으면 여러분 홀수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 위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자,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신부가 고백하는 내용은 빨간 글씨로, 신랑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은 파란 글씨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뒤에 내용은 예수님이 혹은 신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는 내용이고요. 앞에 내용은 신부가 보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 지난주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연결해야 되니까요. 복습을 하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신부의 정체성이고 또 인생의 목적,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나눈 거죠. 자, 신부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에 이제 나올 때 교회에 나와서도 아직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회사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또 이 땅에서 누릴 때 복을 받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초점을 두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가 우리가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잘 안 되면 낙심이 돼요. 좌절되고요. 근데 성경에 제시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요. 이 땅의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가 먹고 사는데 흡족하면 그게 만족이야. 더 이상 너 바라지 마라.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저축도 많이 해놓고 이렇게 내가 꽉 잡고 있다가 이제 내가 나중에 죽으면 뭐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하여간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대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에요. 근데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인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다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져요. 가져가지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원히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끝까지 가져가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여러 개, 여러분들 이렇게 있지만 종합해 보면 결국은 성도들은요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비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가서가 말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업. 우리 기업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지? 감이 안 잡혀요.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유일한 것이에요. 그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목적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목적해요. 자, 그래서 신부는 이제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기업이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부요? 아주 정결하고 순수한 신부. 이게 예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취하고 좋은 거 누리고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좋은 거였어요. 또 건강도 하고. 근데 점점점 이제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서 어? 이게 아니네. 진짜 중요한 게 뭐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내가 누리고 마음껏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였구나. 이것까지 우리가 올라가지요. 근데 좀 더 지나면 그게 아니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를 신부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서 그 신랑과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기울지 아니한 정말 이렇게 합당한 사랑의 교제의 대상자로서 내가 자라야 되겠구나. 이게 기업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해요? 돈 많고 권세 있고 이거 바라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상대자로서 우리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 이거 해. 너 안 하면 혼나. 이런 식의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에게 이미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자유의지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원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걸 걸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기업이에요. 예수님 그걸 원해요. 자, 그래서 순종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영원한 동반자, 신부를 주님은 갈망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 자리로 가야 돼요. 자, 여기에 이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은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요, 뭐 교회를 어느 정도 확장시켰느냐, 선교를 많이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산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선교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많은 영혼도 구원해낼 거예요. 근데 그게 일로 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에서 무거운 짐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런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기쁘죠. 근데 이런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일에서 교회를 확장시키려고 그러고 선교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까운데 막 헌신해야 되고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막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마음을 드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원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관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의 마음을 최고로 원하는데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원치 않아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가족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오는 거죠. 자, 아가서 2장 4절에 보면 지난번 배운 거예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희로구나. 자, 여러분 이런 구절구절 하나를 여러분 깊이 좀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운 대로 잘 그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각 사람을 향한 특정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 갖고 계신데 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그 침상, 쉽게 말하면 잔치 자리에 나와서 거기서 풍요롭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잔치집 비유를 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음식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 몸 생각 기준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잔치집은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 뜻이 뭔가 하면 잔치집에 가면 잔치집 음식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최고죠.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교제가 그 잔치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리더십, 여기 우리 리더십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냥 표현을 저렇게 우리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리더십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주된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해가고 인도해가는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 그렇게 하면요.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사랑의 깊이 깊은 강으로 더 들어오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저기 깃발 있잖아요. 깃발. 깃발이 무슨 깃발이에요? 사랑의 깃발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대에는 그 키가 있잖아. 뭐 해병대면 해병대, 뭐 공군이면 공군, 이 깃발이 있어요. 뭐 무슨 사령부, 뭐 이군 사령부, 뭐 이런 식으로 깃발이 있어요. 몇 사단 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깃발은 뭐라고요? 사랑의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뭐를 경험한다고요? 놀라운 사랑. 그게 깃발이에요. 저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눠주시는 겁니다. 저게 이제 2장 4절이 말하는 의미예요. 자,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막 부어졌잖아요. 완벽하게 부어졌어요. 우리가 눈이 안 열려서 못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 왜 이것도 안 해주냐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줬어요. 다만 우리의 눈이 안 열렸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랑의 깃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부어진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원망할 거리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해놓고 준비해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걸 점점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식과 생명이 넘치고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사랑의 깃발 아래로 잔치집으로 부르는 내용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더 알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자,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자, 이제 이 신부가 그 주님의 사랑의 맛을 알게 됐어요. 거기다가 저 건포도는 뭘 의미해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줬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랑병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랑의 맛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려고 이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 갈급해서 이제 병이 난 정도지요. 저리를 우리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사랑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부의 삶에서 이 예수님의 리더십, 그 사랑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지도하고 사랑으로 가르쳐주는 이 사랑의 길로 이끄는 그 리더십은 더 효력을 발휘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사랑병에 걸려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랑을 아무리 부어도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맛봤어. 그 사랑을 다 알려 그래.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비춰주면 어떻습니까? 더 우리가 효력이 발휘되지요. 그 하나님 사랑을 맛보게 되지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신부는 예수님을 향한 더 갈급함이 막 생겨요.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라도 휴가를 내서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서고 뭐 이런 삶을 이제 갈망하는 거예요. 저 사랑병이 걸리면. 근데 저 사랑병이 걸리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맛을 모르겠고 기도도 하면 졸리고 예배도 그냥 드린둥 만둥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서게 되면 이제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 단계로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여정에서. 그래서 사랑아리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에 짧게 설명했는데 잘 아마 이해를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하게 다시 올립니다. 자, 사랑아리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감정적인 면이에요. 감정적인 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기뻐지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렇죠? 어떤 감정적인 영역이 드러나요. 자,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돼요. 느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향한 강력한 사랑의 권능을 입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느끼고 싶어요. 요게 뭐라고요? 사랑병이 걸린 거예요. 요게. 지금 그 성도가 저런 마음 상태가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좋다. 야,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좋은데 야,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이 사랑을 알고 싶어?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면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사랑병이 걸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영적인 굶주림의 고통이 있어요.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이런 비전들이 막 보여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막 보여.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또 추수할 일꾼으로 동참하라고 하나님 막 부르셔. 근데 그걸 깨달았어. 야, 내가 해야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막 하는데 문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어린아이들 막 전도해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뭘 알아야 말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 안 된 상태.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그 능력과 권능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부르심이 또 나에게 주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더 알기를 원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바로 주어집니까? 아니지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을 배워가며 이럴 때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무장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영역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은 선명한데 내가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굶주려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배고픔을 가지고. 요 사람이 뭐라고요? 사랑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럼 아직 2장을 못 들어갔어요. 아가서 2장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은혜를 알고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의 입맞춤을 자꾸 하시고 또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또는 예전에 저런 감정이 있었는데 다 이제 무뎌졌어. 왜? 관심을 다른 데 갔다 보니까 놓쳐버렸어요.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중심을 들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방해로 인하여 혹은 내가 초점을 놓치고 다른 데 관심을 써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빨리 이리 돌아와야 돼요. 자, 7절. 2장 7절.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자, 저거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막 주님을 사랑하고 막 가니까 옆에서 보다가 에이구, 지만 신앙생활 잘하나?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제발 건들지 마. 그 사람이 지금 잘 가고 있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미쳐 있다고 볼 때 사랑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막 큰데 좀 미쳤다는 얘기는 안 좋지요. 안 좋은 의미인데. 하여간 거기에 그냥 홀쩍 빠졌어. 빠져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 옆에서 볼 때 정상을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을 자꾸 간섭하고, 야, 적당히 좀 해,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초점을 다른 데 가버려. 놓쳐버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아마 저런 타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방에서 제가 자취방에서 시간만 나면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당시에 잘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냥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늘 있는데 이제 제 주변의 사람들은요, 선배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혹은 그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뭐 잘못 가나? 내가 뭐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는 모이다. 정신 좀 차려야지. 그래서요, 그 삶을 놓쳐버렸어요. 그건 제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제 방해를 받았을 텐데 제가 스스로가 이제 사단에게 당한 거죠. 쉽게 말해. 이렇게 당해요,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 저런 사람이 맞아요. 정상이구나. 알면 우리 그리 신앙을 추구해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뭐 잘못 가나? 이렇게 이제 초점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성령님은 어떻다고요? 저 사람이 사과나무 아래서 그 안식을 누리며 말씀의 그 향취를, 주님의 그 향기를 맛보고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데 절대 건들지 마라. 저 사람 건들지 마. 건들면 저 사람 민감해서 저 노루와 같이 금방 도망을 가. 아, 민감해. 건들면 그냥 금방 이렇게 마음을 받고 놓쳐. 그러니 그 사람 건들지 마. 이렇게 성령이 이제 말씀하신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과정을 쭉 가는데 이제는요,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우는 걸 못 가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잘하니까 주님이 이제 그분을 깨워요.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 사랑녀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를 깨우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길을 제시할게. 이제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원래 17절까지인데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의 꽃은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깨우는 거예요, 지금. 요 상황이.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 건드지 못하게 했어요. 건드지 말라 해놓고는 이제는 어느 정도 잘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본문은 술람미 여인의 삶에 주목할 만한 전환점이 시작됐어요, 이제. 이제 엄청난 전환점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열방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왕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요. 자, 나타나는데 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가서요. 자, 8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게 지금 주권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아니 뭐 산을 넘는데 무슨 주권적이지? 아니, 한번 봅시다 이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신부에게 예수님이 세 번째 종류의 어떤 계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주권적인 왕. 산을 지금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작은 산도 지금 뛰어넘고 오는구나. 그게 지금 예수님의 주권적인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이에요. 자, 봅시다. 모든 산들, 저 산은요, 장애물을 언급해요. 모든 방해들, 장애물을. 그걸 산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뛰어서, 쉽게 뛰어서 넘어오시는 왕이신 예수님. 즉, 새로운 면모를 가지고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면 또 봅시다, 뒤에. 자, 지금 첫 번째는 이 신부가, 이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어떤 신랑으로 본가 하면요, 목자로서 봤어요. 목자의 이미지로.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저기서 보면 양치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 신랑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양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 어떤 목자로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 가고 지키고 또 이렇게 구렁이 빠지면 건져 올리는 이런 목자, 이런 분으로 제 처음에는 알게 됐어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1장 12절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었구나. 요 의미는요.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하나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목자 되신 주님을 알았지만 조금 더 지나면요. 정말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느껴져요.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선명해져요. 야,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네. 좋은 아버지네.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지요. 경배해요. 이게 두 번째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주권적인 왕.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처음에는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의 느낌을 갖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요. 세 번째는요. 주권자이시고 이 온 땅을 통치하시며 왕으로서의 그 주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자, 처음에는 목자니까 어떻습니까? 그 목자 따라가면 돼요. 그죠? 우리가 목자를 벗어나지 않고 따라가면 돼. 근데 조금 더 갔더니 이제 아버지야.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어? 아버지가 더 친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색깔이 달라져요. 세 번째는요. 주권적인 왕이야. 그러면 다시 눈이 달라져요. 어? 온 우주의 통치사, 왕이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뭔가 일하려고 그러네.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이런 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주권적인 왕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자, 그래서 1장 4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이르잖아요.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래서 나를 인도할 때는 단수, 우리가 할 때는 복수.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강구했어요. 누가요? 신부가 자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에도 동참하고 막 그랬잖아요. 일에 막 동참하고 하다 보니까 친밀함을 놓쳤어.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의 포도원은 놓치고 남의 포도원은 지켰어. 예. 그런 내용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떨어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이제 갈급해서 다시 이제 찾아서 달려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렇게 달려가겠다고 했지만 이제 균형을 놓치니까 너무 달려가다가 이렇게 친밀함을 놓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이제 올인해서 달려가는데 이제 문제는 진짜 자기가 달려가겠다고 해놓는데 주님이 오셔서 함께 달려가자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신부가 놓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너무나 좋았어. 그래서 하려고 막 했었어. 근데 친밀한 거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걸 놓치니까 이제 탈진이 온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시들하고 막 그랬어요. 안 할 수도 없고 막 지쳐 있고.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 생명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걸 포기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친밀함만 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 친밀함을 구하는데 봅시다. 우리는 항상 균형이 깨지잖아요. 이 두 개를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일자를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놓쳤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네 하고 이걸 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네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함께 가자라고 초청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신부는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주님이 함께 가자 그러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산을 넘어야 돼. 주님이 산을 넘어왔잖아요. 산을 넘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산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죠. 산을 넘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되는데 첫 번째 위기는 뭐예요? 아, 내가 검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게 좀 부담됐었어요. 근데 그걸 깨달았잖아요.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 그렇게 고백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아, 내가 죄인인데 아, 내가 죄만 진 게 막 들춰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는 내게 사랑스러운 자야.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잖아요. 이게 첫 번째 위기였어요. 그걸 이제 뛰어넘었어요. 근데 두 번째 위기는 뭐라고요? 두 번째 위기는 이제 정말 주님이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내 일에 동참하는 그 일로 가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은혜를 입으니까 교회 막 청소하고 싶고 막 그랬어요. 이제는요 차원이 달라. 이제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어떤 역사들을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 나 못해요, 못해요. 이래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위기가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초청할 때 거부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게 네, 두 번째 위기입니다. 지금 두 번째 위기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위기에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계달의 작물 같을지라도 혹은 햇볕에 찌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저 햇빛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빛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자꾸 쪼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더러워지지요. 네, 어떤 이런 일들. 자, 이제 예수님은 신부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면 그 잔치상에서 그 먹고 누렸던 그 생명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거기만 계속 머물러 있으려는 거예요. 거기만. 이제 신랑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해 가야 되는데 그건 아예 딱 놓고 뭐 해요? 그냥 하나님이 조사원에 여기가 조사원에 여기 집 세 채 짓고 여기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집 짓듯이 그렇게 하지요 하고 베드로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떻다고요? 막상 주님이 말씀한 대로 하려니까 자기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 나 못해요, 못해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로 이사 갔던 그 집사님 있지요. 서문시장에서 일하시던 김경자 집사님이 예, 이랬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예, 전도를 많이 시킨대요. 자기가 여전도 회장이었을 때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회장이니까. 그래서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보내요. 보내고는 자기는 뭐라는가 하면 나 뒷정리하고 갈게. 빨리 가. 하고는 뒷정리하고는 집으로 또 간대요. 왜요?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더래요. 그거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안 하면 자기 좋겠는데 다른 거 하라면 좋겠는데 그거는 죽어도 못하겠대. 그게 저한테 그 소리 하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기에. 보세요. 우리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은 이게 산인데 넘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뒤로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신부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냥 중보기도 하나의 얼굴 구하는 사람. 이거는 좋아 그냥. 왜? 좀 열정을 내고 하면 은혜가 있어. 그건 좋은데 저기 나가서 찬바람 쐬고 부딪히고 하려니까 아 이거는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2장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결국은 이제 이 안락의 자리에서 넘어서 이제는 실전에가 부딪히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리로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저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신앙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의 삶의 위의 주님의 깃발, 그러니까 앞에 나와있던 그 위에 있었잖아요. 그 주님의 깃발,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주님이 나눠주신다고 고백하던 신부를 예수님은 이제 시험하게 됩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뭐예요? 계명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게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 상관없어요. 어떤 비난이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신부가 이제 걸렸어요. 이거 넘어가긴 넘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그 리더십이 뭐예요? 사랑의 리더십. 그 사랑의 리더십이 그 예수님이 사랑이라 알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줘. 뭘 하라 그래. 그럼 이게 다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 이런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 리더십이 정말 선한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계명들이 부담스러운 거죠. 힘든 거예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사랑의 리더십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 엄청난 대가와 고통이 따르는 것을 이제 계산하게 돼요. 신부가. 그냥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대가가 지불되고요. 때로는 반대도 부딪히고요. 사단의 공격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그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긴 가야 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가면 좋은 일이 있을까? 내가 그렇게 가면 좋은 결과가 올까? 뭐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죠. 자, 이제 세 번째. 신부에게 이제 주권적인 왕의 모습이 드러나집니다. 이제 예수님 모습이.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거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산은 뭐라고요? 큰 장애물이에요. 작은 산은요? 작은 장애물이에요. 그 다음에 노루, 어린 사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 앞에서는 뭐라고요? 노루와 사슴은 뭐예요? 아주 민감하게 주의 반응에 반응하는 어떤 특징이었어요. 여기서는요, 노루와 사슴은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아주 민감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민첩하게 용감하게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제가 가끔 저기 좀 바람도 쉴 겸 해서 가산산성을 가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노루가요. 계곡에서 올라와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막 힘들게 가잖아요. 그놈은요. 몇 번의 산을 넘어. 이 뒷다리에 힘이 얼마나 센지 이 언덕 이런 걸요. 그냥 뛰어넘어요. 그냥. 그리고 지치지 않아 그놈은. 그래서 저기의 모습이 노루와 사슴 저 내용은 뭔가 하면요. 아주 튼튼하고 산을 막 뛰어넘는 그런 건강한 힘찬 그 모습이에요. 주님이 어떻다고요? 주님이 아주 강력한 분으로 저렇게 뛰어넘어온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의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주권적인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이제 얻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의 통치자네. 모든 것의 왕이시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네.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해서 그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신부는 높은 산, 즉 고난의 산들을 쉽게 정복하는 그 열방의 주님, 그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신부는 산들을 쉽게 정복하며 뛰어넘어오는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노루와 사슴에는 무한한 에너지로 산을 쉽게 질주하고 오를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한 겁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흑암의 세력과 정사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열방의 주권자예요. 예수님은 모든 장애물, 육적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어요. 죽음도 이기셨어요. 사단의 권세도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경의 산들에게 옮기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산 보고 명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주님도 실제 그렇게 명했어요. 그래서 산보다 높이가 낮은 언덕을 이렇게 작은 산이라 그랬어요. 그 작은 어려움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산에 대해 나와요. 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뭐라고요? 여기 함지산 이런 산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앞에 산처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표현한 거예요. 그게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혹은 원수의 방해든지 이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요? 저기는 산으로 표현했어요. 그런 영역입니다. 예. 뭐 여주범 목사님은 저 산은 한강에 떨어져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런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뭐라고요? 장애물을 말해요. 예. 자, 그다음에 스룹바벨이라는 얘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총독이었던 사람, 그 스룹바벨이에요. 자, 스룹바벨 앞에 스룹바벨이 그 헌신된 사람들을 한 5만 명을 데리고 지금 왔어요. 왔는데 뭐 하러 온 거예요? 성전을 지금 지으러 온 사람이에요. 총독으로 자기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 땅은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요. 산이 풀이 산처럼 나 있고요. 거기에는 여우와 늑대가 돌아다니는 땅이었어요. 거기에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장비도 없지.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방해를 놓습니까? 그런 일이지.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돼.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스룹바벨에게. 책임자인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요. 지금 성전 짓지 못하게 방해가 엄청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큰 산아, 큰 산이잖아요. 앞에 환경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거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스룹바벨을 보고 야, 너 눈에 보이는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너에게 함께해.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요? 산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뭐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방해놓는 어떤 세력들이나 어떤 환경을 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산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권자 왕이 어떻게 해요? 막 뛰어넘어요, 그냥. 그거는 산이 방해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그런 분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요? 신부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자의 개념을 처음 알게 돼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개념을 알게 돼요. 세 번째는 통치자, 주권자, 왕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통치자, 주권자, 왕의 계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만히 있으면 하실까요? 아니지요. 그분 앞에 우리가 철저히 순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분 발 앞에 순복해야 돼요. 근데 잘 순복이 되나요? 내가 하나님 잘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막 대적하고 막 불평하고 막 많지요. 근데 못 깨달아.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딱 보면요, 우리가 말도 조심해요. 불평불만 할 수 없고요. 어떤 믿음 없는 소리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신부는 이제 여기서 점점 깊어지면서요,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느꼈다면 이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돼요. 이만큼 친밀해진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점점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중이 막 보여. 지금 이 단계를 넘은 거예요. 주권자이신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락의 지대를 이제 벗어나서, 안락의 지대가 뭐예요? 하나님 임재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나 계속 여기 머물러 있을래요. 다른 거 시키지 마세요. 나 이거 좋아요. 뭐 이런 식의. 이게 안락의 지대예요, 지금.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산들로 함께 가자고 주님 부를 때 예수님은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말해요. 신부는 예수님을 가리킬 때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잖아요. 저게 뭐라고요? 저게 주님이 산을 넘고 오면서 우리 보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할 때 이 신부가 주님께 대해서 표현하는 게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를 그렇게 부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야, 일해야 돼. 너 안 하면 안 돼. 그런 개념으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자로 내게 다가와서 야, 나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나 이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신부가 뭐라 했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권자인데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겁주거나 두려움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온 땅을 통치자인 왕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강권적으로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사랑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 분으로 이제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요. 신부는요, 나의 사랑하는 자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가서를 쭉 읽을 때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면 거기에 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신부의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사랑, 아름다운 예쁜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를 향해서 갖는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안전 보호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9절,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했습니다. 그 음악에 보면 그 창바에서 이렇게 세레나데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남자가 세레나데를 불러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습니까? 이 무슨 소리야? 하고 문을 싹 열어보면 사랑하는 자가 꽃을 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가 나가야지요. 근데 문을 딱 닫고 집에 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런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저래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창 밖에서 벽 뒤에서까지 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 구절에서 보면 자,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서서, 앉아서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서서, 이건 뭐예요? 지금 서 있다는 건 성경에서 서서라는 건 뭐예요? 항상 준비하고 행동을 취한다는 자세예요. 그래서 서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밟고 승리하사 안식하며 앉아계신 모습으로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뭐라고요? 지금 행동을 취하는 어떤 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스데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봤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게. 그때 서서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일어서서.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계실 때는요, 지금 강력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지금 아주 준비된 상태로 지금 바로 뭔가를 하시려고 서 계신 거죠. 지금 서서 창 뒤에 기다리고 있다고요. 자, 예수님은 벽 뒤에 서서 계신데, 자, 지금 예수님이 저 문 밖에서 들여다보고 계세요. 이 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만 내 시각 안에 있어. 저 밖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신부는 지금 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뭐예요? 야, 너 안에만 있지 말고 이제 밖으로 나와. 넌 그게 다가 아니야. 너 할 일이 있어. 나와, 나와. 이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죠. 내 마음을 열고 이렇게 들어 내게로 나를 초청해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창살 뒤에서 벽 뒤에서 지금 두드리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벽이 있어요. 벽이 있는데 우리의 벽이라고 해놨어요. 내 벽도 아니고 우리의 벽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한계를 딱 그어놨어요. 우리가. 그게 벽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는 벽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온 땅의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관심사인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의 이 신앙 어떤 생각 그것만 딱 그걸 거놓고는 요 안에만 내가 머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걸 깨뜨리고 아니야. 이리 나와. 이 밖으로 나와. 그 초청하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가다 보면 더 눈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일에 헌신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안 보여. 거기만 놀아요, 그냥. 그래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많은 걸 놓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벽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주님이 신부를 깨우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상에서 방해받지 않고 머무르면서 성령의 역사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절대 안 깨웠어요. 거기서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지금 배워가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걸 자랐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거기에 그 안에서 뭘 취할 게 없어.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창문 튼 사이로 신부를 엿보는 거예요. 그 신부에게 초청하는 거지요. 신부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하려고 지금 다가오신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나름대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깨뜨리기를 원해요. 거기만 안주하지 마. 더 넓은 것이 있어. 밖을 봐야 돼. 그런 것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직 신부는 그 관점이 안 열린 거였어요. 자, 다섯 번째. 깊은 동력을 위해 안락의 지대 밖으로 신부를 불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계속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초청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신부와 깊은 동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에게 그 안락의 지대, 그 앉아서 가만히 누워있고, 요, 거기서 잔치상만 거기서만 먹던 그 세상을 이제는 이제 또 뛰어넘어서 이제 다음 단계로 오라고 초청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 산들을 정복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거기에 신부가 같이 동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부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방을 주께 복종시키는데 신부가 함께 동역할 것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초청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필이 꽂혀야 된다는 거죠. 그 의중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 우리에게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장소, 그 다음에 순종의 산이라는 이 길을 우리 제시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다 보면 뭐 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한 예로 가장 쉬운 산이 뭐예요?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든지, 갑자기 몸에 질병이 왔다든지, 자, 이런 산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많이 그 경험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면 갑자기 약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순종의 길을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잖아요. 수없이 그걸 얘기해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나는 안 되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정말 온전한 믿음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했으면 순종하는 이 삶의 도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넘으면요. 그 안락의 시대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선교회도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 복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표제를 삼고 우리 달려가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뭐 했어요? 십자가 복음에서 하나님 내게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 하나님 사랑하는 삶 이걸 집중했었어요. 선교회도 그렇게 갔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여지범 목사님이 갑자기 필이 바뀌어서 뭐라 그래요? 일터사역 얘기하잖아요. 일터사역. 그게요. 정확하게 이 영역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안에만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 일에 지금 초점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영역에 대해서 이제 여정 목사님이 화요 집회마다 하니까 저는 그건 이제 거기서 듣고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뭐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의한 삶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그걸 제가 지금 계속해요. 믿음에 의한 삶. 예, 저걸 넘어가야 되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가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질병. 그게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잖아요. 점점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점점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믿음, 저걸 우리가 온전히 지금 깨달아야 돼요.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제시한 길로 가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라든지 아론 보세요. 건강한 상태에서 임무 마치니까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요양병원 갈 생각하지 말라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임무 마치면 하나님 옆에 가셔야 돼요. 근데 저게 여러분 소원한다 될 일이 아니에요. 저 온전한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제시한 그 믿음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순종해서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질병을 이겨야 돼요. 그 순종의 산을 넘어야 돼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제가 저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저도 저거 점점 배워가고 여러분도 그 길을 배워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신부는 그 위엄과 높은 산들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저 예수님의 그늘 아래 앉아서 사과를 먹으며 거기서 안식만 누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신부의 이 모습이지요. 신부는 행하는 믿음과 영적 전투의 위험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상 해야 되는데 아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고 막 이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아 예전처럼 좀 그렇게 좀 신앙생활하지 뭘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힘들어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우리의 영적인 세계의 그 실제가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져야 돼요. 그 길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고민은 이 안락지대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위험을 감행하는 것이 정말 안전한가? 정말 그렇게 될까? 여기에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만 이 몸이 치유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러다 병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혹은 목사님 말 듣고 내가 했는데 그래서 보험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 염려가 막 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는요, 주님이 베드로 보고 나와 배에서 내려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배 밖으로 못 나가요. 예, 빠져 죽을까 봐. 근데 베드로는 몇 발짝 갔지요. 예, 갔어요. 지금 주님이요 우리를 저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배 안에 있지 말고 거기 안전한 게 아니야. 물 밖으로 나와 물 위로 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성숙한 동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안락의 지대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좋아하던 그건 이제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로 이렇게 동참하는 그 믿음의 산을 뛰어넘는, 순종의 산을 뛰어넘는 그리로 가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행동의 모습, 오시고, 뛰어넘으시고, 건너시고, 서시고, 보시고, 엿보시고, 말씀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뛰어넘으시고 건너오셔서 서시고 보시고 엿보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저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